지난 한 주간 그 남가주에 있는 국제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에서 있었던 집중 강의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강의의 그 제목이 뭐였냐면은 도시개척 사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뭡니까? 시골에 계시면서 도시개척 사역 수업을 들으러 남가주까지 왜 가셨습니까? 시골이 답답해서 도시에 가서 이렇게 개척이라도 하시려고 하십니까? 뭐 그렇게 혹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정말 그렇다면은 제가 뭐하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번에 강사 그 수업을 위해서 오신 강사분은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요, 센터 처치라고 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요, 뉴욕에 있는 그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리디머 교회에서 이제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센터 철치라고 부르고 또 시티 투 시티 그런 미니스트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팀 켈러 목사님은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20세기 기독교계의 지성, 그러면은 영국에서 목회하셨고 또 신학자셨던 C.S. 루이스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의 그런 C.S. 루이스와 같은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이팀 켈러 목사님을 꼽습니다. 원래 신학교에서 이렇게 교수를 하시던 분인데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학자로서 여러 가지 학문적인 탁월함을 나타냈기 때문이라기보다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어디다 했냐면 뉴욕 맨하탄에다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리디머 교회입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고 이렇게 하면은 교인 수가 늘었나 보다, 교회 건물을 크게 지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아마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인이 늘었죠. 늘긴 늘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그런 메가 철치 같이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오고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맨하탄 지역에도 너무 장소가 비싸고 구하기 어려우니까 한네 군데 다른 곳 캠퍼스 지역에서 그렇게 이제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적인 목회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맨하탄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서바이벌한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뉴욕 그러면요, 아마 가장 어려운 미션 필드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 배운 사람들, 전 세계에서 난다 긴다 하는 그 엘리트, 그 인텔리 계층들이 모였는데 다 자기 똑똑한 사람들이고 종교 같은 것들 우습게 여기고 다 자기 어떤 그 욕망과 이기심에 끌려가지고 살아가는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뭐그 시간에 인맥이라도 더 만들어야죠. 하나님 믿기보다는 그냥 내 지식, 내 머리 믿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이제 집단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뉴욕이고 그 중에서도 맨하탄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평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한명한 명씩 예수를 믿고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자기 같은 사람들도 데려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난주에 참석했던 이제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노하우를 좀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신 분도 아마 뭐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의 핵심은 How to,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할수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더 본질적인 부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수업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우리처럼 해보세요, 이런 걸 가리키는 것이었다면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가서 듣고는 아마 실망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본질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하탄 사람들에 대한 분석, 도시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도시가 중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도시가 중요했던 이유는 여러 다른 이질적인 그런 그룹들이 함께 한데 모여 있는 곳이 도시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기, 목회하기 참 어려운 환경이다. 그런 이제 의미지 반드시 뭐 도시에서만 개척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곳에서조차도 복음으로 세워지는 복음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그 삶과 그 생각도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제각각 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의 눈높이로 낮아져가지고, 성육신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파워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 비싼 강의를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한번 소개를 드리면은 표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였는데요. 이게 수학처럼 이렇게 매트릭스가 나왔는데 왼쪽 저 부분이 이제 원인에 대한 부분이고 위에 부분이 이제 결과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도 결과도 다 나라고 하는 섹션이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은 저기 로마 문자로 1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은 원인도 나고 결과도 나.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그 결과 무엇이 온다? 난잘될 것이다.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얻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제 이런 게 약간 인과관계에 대한 겁니다. 혹은 인과응보에 대한 거죠. 내가 잘못하면은 업보를 잘못된 걸 쌓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얻는 거, 뭐 카르마 같이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원인이 나에게 있고 결과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내가 열심히 정성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내가 열심히 희생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내가 열심히 큐티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결과가 나에 있는 겁니다. 이제 표현 자체가 조금 딱 떨어지진 않는데 대충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신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애,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다. 그 결과 나도 최선을 다하게 된다. 나도 예배하게 된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나도 자발적으로 경건의 생활을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사명의 삶을 다 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원인도 결과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결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어디가 복음적인 사고방식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번으로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3번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4번. 4번이 굉장히 좀 아주 수준 높은 믿음 같죠.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믿음으로 나가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근데 이제 이 4번은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 그런 게 있죠. 인샬라.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 보고 뭐 사고가 났어. 아, 저것도 알라 있듯. 뭐 누가 잘 돼서 아, 저것도 알라 있듯. 모든 것을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부류이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속해 있는 분류는 2번이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때에 따라서 금식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실 것이다. 근데 저것은 하나님을 부처로 바꾸든지 하나님을 알라로 바꿔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 말씀에 한국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개종이 없대요. 불교 믿다가 기독교 믿는 사람도 단지 부처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극정성 다 드리면 새벽에 나가서 불공 들이던 사람이 이제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부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기도 응답 주시고 이렇게 바뀌는 것뿐이라는 거죠. 괜히 종교적인 겁니다. 복음은 뭐냐 하면 3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 쪽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하게 되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감격으로 신앙생활하게 되고 우리도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이게 복음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게 다 섞여져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 어떨 때는 3번처럼 생각하다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2번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뭐좀 일이 잘안 풀리면은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도 내가 바라는 결과가 안 오면은 하나님께 서운하게 되어지고 실망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1번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이 복음의 핵심적인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또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나에게 손 내미신 하나님. 나는 거기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일들입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가 아, 요때쯤이면 하나님께서 요 정도 일좀 해주셔야 되는데 요런 상황에 하나님이 요런 말씀 좀 주셔야겠는데 해가지고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힘들어가지고 부르짖었던 적은 있죠. 예수님도 우리는 필요한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내가 내 노력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인간이 되셔가지고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죽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없고 요청했던 사람 더더욱 없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니시에이션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마리아를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죠. 때로 하나님은 내가 편한 시간, 내가 정한 장소, 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God's intervention. 그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가장 놀랍고 엄청난 개입은 바로 크리스마스죠. 직접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도 한 여인을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나가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이제 말하고 시작하자면 38절에 보면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이제 본문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나누어서 볼 텐데 첫 번째는 말씀대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으로부터의 초대라고요? 항상 하나님 쪽으로부터예요. 말씀대로 나에게 이야기하신 대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명하신 대로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먼저 손 내미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필요도 못 느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무 조건 없을 때,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본질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뭐 증명하시고 증명받을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랑 상관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관계된 것이다. 나타내 보이신 거죠. 성경의 모든 내용도 사실은 초대장 아니겠습니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손을 잡은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모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저도 그런 걸 원합니다. 아니 저 구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도 마리아처럼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 그거 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천사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로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죠.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뭐였습니까? 아, 자꾸 세미한 음성이었죠. 이게 정말 pay attention 하지 않으면은 놓칠 수 있는 자꾸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그것도 막 강한 바람과 불과 그런 것 가운데 그런 것이 있은 후에 들려왔던 자꾸 세미한 음성이죠. 그리고 그 작은 음성에 반응했을 때 엄청난 또 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에 끌려가는 삶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몇 주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 그것만 계속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리디머 교회, 맨하탄에 있는 교회 이제 이야기랑 또 좀 잘 맞겠는데요. 뉴욕 그 맨하탄 그 도심가에서 네이티브 아메리칸, 흔히 우리가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네이티브 아메리칸과 또 미국 사람이 있는데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무슨 소리를 듣죠? 귀뚜라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네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제 이 백인은 미국 사람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사람이 많고 이렇게 빵빵빵 차 소리가 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시끄러운데 귀뚜라미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네가 뭐 잘못 들은 거다. 아니라고 분명히 들린다고. 소리를 찾아갔더니 정말 귀뚜라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 사람은 늘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 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끄러운 곳에서도 그 작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하는 그 친구 앞에서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동전을 하나 이렇게 툭 던져서 떨어뜨렸대요. 땡그랑 떨어지잖아요.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래요. 그 동전 떨어지는 그 작은 소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더라는 겁니다. 왜? 온통 정신이 거기 가 있으니까 돈 소리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라면을 먹을 때 뭐 김치를 안 준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삼겹살을 먹는데 소주를 안 준다 뭐 이런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닫힌 버튼을 못 누르게 한다 뭐 이런 겁니다.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까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문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게 이제 한국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 셀폰을 못 가지고 가게 한다. 아, 이러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 막 미친다는 겁니다. 뭐 거의 중독 되다시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같이 이렇게 있다가 셀폰 진동 소리가 웅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자기 것들에게 다 이렇게 확인해 봅니다. 관심이 이제 많이 가 있는 거죠. 저도 굉장히 길티한데 그게 이제 사실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들리는가가 더 결정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들려진다는 거예요. 또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무 쉽게 흘려버릴 수 있는 순간이나 그런 메시지나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만 우리가 좀 더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임의도 계속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은 생각보다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라는 거죠. 여기 등장하는 마리아는 별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마리아입니까? 하필이면은 마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뭐이 시대나 돼야 여인들이 교육이나 받지, 뭐그 당시에 여자들은 뭐 교육도 못 받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죠.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시골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인정받을 것도 없고, 특별하게 튈 것도 없는 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평범한 마리아를 통해서 구세주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종종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병도 낫게 하시는 분이시고 폭풍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얘기하면 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의지에 대한 뜻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어떤 뜻?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선대하실까? 나에게 그 능력을 베푸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실까? 뜻이 있으실까? 의지가 있으실까? 그런 성품이 있으실까?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성품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병 낫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병도 고쳐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가지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공통된 이유 중에는 나는 그런 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기에는 특별히 하나님께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두 번째 속한 사람이죠.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음이 큰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기준으로 보시고 대하실 거다라고 우리는 지레짐작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아이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보시고, 아이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이런 신학적으로도 올바르지 않고 성경도 많이 모르는 나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실까?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 그거는 저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 같죠. 아니면 교만입니다. 아,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토를 달고 조건을 달고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야기하느냐. 모세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불붙은 가시덤불에서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가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보냈냐고 할 텐데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그렇게 얘기해도 아마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몇 가지 보여주셨죠. 지팡이를 던져라, 손을 넣어라 해가지고 뭐 문둥병이 들었다 나왔다가 뱀이 됐다가 집었다가 했습니다. 이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 말을 잘 못합니다. 가서 그것도 잘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아,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너에게 말씀을 두고 내가 말하겠다. 슬슬 이제 하나님도 좀 열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 그렇다면 제가 한번 용기 내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우리 동양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계속 손살에 치면서 아,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게으르고 악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제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노를 바라십니다. 왜?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거든요. 아,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자꾸 토를 달고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치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놀랍게 이렇게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를 아시는 분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자 태어나게 했으니까 한번 잘 살아보고 죽을 때 천국에서 한번 봐 빠이빠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애매한 분으로 만듭니까?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교만이죠. 개인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너희에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말씀하신 대로 내게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반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의지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오히려 겸손입니다. 편할 때 익숙한 장소 원하는 방법으로 오시지 않은 것처럼 내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처녀가 임신을 해야 돼 뭐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던 때도 있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때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이후에 이 관문을 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아무 자격 조건이 없는 나에게 손 내미셨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내미신 손을 잡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손 내미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손을 누구에게 내미신다? 아, 저 믿음 좋은 저 옆집 김집사에게? 아니면은 열심히 교회 위해서 희생봉사하는 저 목사에게? 아니요, 나에게 손 내미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안다 할지라도 그 손 내가 잡지 않으면은 무관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것들이 있죠. 뭐 그 중에 하나는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아, 저 손 붙잡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포기하게 되어지고 정말 재미없고 무미건조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러다가 잊혀지면 어떻게 하지? 특별히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죠.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처녀, 그것도 정혼자가 있는데 임신을 했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사실 자체가 두렵다기보다 그로 인해서 듣게 되어질 이야기들, 사람들의 시선들. 근데 마리아가 위대한 건 이 부분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주의 애 바구니오니 나는 주의 통로이오니 주께서 쓰시고자 하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영국에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크리스찬이라면은 희생, 뭐 섬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자기는 그런 단어가 싫대요. 뭐 내려놓음, 희생, 봉사 이런 게 싫대요. 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이 뭐 작은 거 하나 내려놓는다고 이거 하나 희생한다고 이거 막 대단한 것처럼 호들갑 뜨는 것 복음적이지 않은 사고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받았는데 내 학위 하나 내려놓는 것, 내 재물 하나 내려놓는 것, 내 건강 하나 내려놓는 것, 내 꿈, 내 계획 하나 내려놓는 것, 그게 무슨 커다란 희생이 되겠습니까? 저울질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찾다 보니까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제가 지금 드린 메시지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시고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에야 비로소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찾은 복음이라는 책에 있는 글귀입니다.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고 이루셨고 그 초대에 응하는 우리 또한 손만 붙잡으면 그 모든 것을 초대에 합당한 내용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걸 복음적으로 봐야 됩니다. 조건적으로 봐서 내가 계명 지키면은 하나님이 나를 또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축복 주시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나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 아침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제가 어저께 밤에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는데 베델교회 이도나 목사님이 이렇게 올리신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문에 내신 칼럼을 쓰시는데 그 칼럼 내용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참 재미도 있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안 그러는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좋은 글 감사하고 그 목사님 통찰력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제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 내용 이런 겁니다. 이제 목사님이 스탠포드 대학에 한번 여행을 가셨는데 거기에 무슨 박물관이 있더래요. 후보 대통령 박물관이 있더래요. 이제 거기 가서 보고는 이제 알게 된 몇 가지 사실인데 그 중에 하나가 후보 대통령이 오레곤 출신이더라라고 하는 이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조금 읽어 보면요. 그는 삼촌과 함께 자주 오리건 해변과 산과 숲을 여행하면서 상상력을 키운 것이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즉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를 오레곤에서 보낸 후보 대통령의 경험이 장차 대공황 당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감과 창의력과 분별력을 키워준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이런 실력을 대통령 재임 기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그래서 대공황 때 그런 후보댐을 만들고 많은 토목공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후보 대통령은 정계에 진출한 뒤에도 항상 오레곤을 그의 마음의 고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오레곤을 미국 서부 귀퉁이에 자리 잡은 외딴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레곤은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과 다양성 속에서 상상력을 개발할 수 있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지역의 특징들 때문에 되어진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틀랜드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나이키가 있죠. 나이키도 처음에는 작은 상점 하나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레곤의 독특한 자연과 문화와 환경 속에서 창의력과 신앙이 이렇게 융합되면서 많은 그런 사역자들이 나왔대요. 저도 이게 몰랐던 사실인데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단체 중에서 월드비전이라고 있죠.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연예인들이 홍보대사를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월드비전이 있는데 이 전 세계 구호 활동을 많이 하는 이 월드비전은 밥 피어스라고 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1950년에 시작이 됐는데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포틀랜드에서 시작이 됐대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 사람들이 또 많이 알고 있는 홀트 아동복지회. 전쟁 당시에 그 고아들을 입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많은 이제 그런 좋은 일을 했던 한국 전쟁 직후 10만 명의 고아들을 입양시킨 해리 버사 홀트 부부. 이 부부가 어디 출신이냐? 오레곤의 유진 출신이래요. 유진에 있던 농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엘콰도르에 가서 선교하다가 그 부족민들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분도 오레곤 출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터도 오레곤 출신이었고요. 이건 제가 이제 알고 있던 내용들입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모두 오레곤에서 공통점이 뭐냐면은 아주 작은 일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홀트 아동복지회 그 부부도 유진에서 농부였대요. 오레곤이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상상력을 키워가는데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 그 하나로부터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좋아가지고 댓글을 달았어요. 아유, 목사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목사님이 제 글에다 또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목사님 제가 이 칼럼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 때는 칼럼에 있지 않은 사람을 끝에 또 소개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저하고 전도사님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그 리스트에 전도사님이 낍니까? 네, 농담이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민망했지만 거기에 격려와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왜요? 그게 복음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선대하시고 나를 참 귀히 여기시고 나를 좋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우리 봤던 복음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무엇인가 결과를 얻거나 혹은 내가 열심히 종교생활 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셨고 나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내 손 내미는 것뿐이에요. 이게 복음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면 도시에서건 시골에서건 가진 게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든 자랑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런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다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통로로 쓰임받을 만한 조건이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배우지도 못한 어린 시골 소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초대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내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연의 모습을 통해 내가 읽은 책을 통해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 주변의 내 가족들을 통해 친구를 통해 내가 본 영화를 통해 읽은 소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걸어오고 계세요. 나는 그저 그 초대에 응답하고 그 작고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고 나에게 내미신 그 손을 내가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손 잡고는 정말 모험 넘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분류 종교적인 삶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루하고 따분하고 힘들고 저건 내가 믿으면은 내가 막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재미있는 삶도 못 살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 중에 가장 친절한 분이시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고 가장 재미있는 분이시고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은 모험이 넘치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나를 잘되게 하고자 하는 분, 나를 위하시는 분, 나를 선대하시는 분. 우리 그런 마음에서 우리 이 찬양 아마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텐데요. 한번 들으면서 배우면서 한번 같이 따라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받지 못해 아픈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힘겨운 일로 지쳐 있나요? 혼자 남겨진 것 같은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두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나 좋게 아시죠?
모든 순간
순간에서 그분을